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썩어질 옛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될 거룩한 하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의 자세들을 가르치면서 신령한 삶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그런 즉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그리고 오늘 내용을 연결하면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21절의 뒤로 계속되어지는 당부의 말씀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22절 24절의 내용을 볼 때도 옛날 옛사람과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 속에 있어지는 우리의 삶을 연이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생각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함을 가르치고, 당연히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은 외관상으로도 새로워져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셨음에도 여전히 애굽의 종로로 타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에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치 못하는 그런 이유였음을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읽게 됩니다. 우리에게 향수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죄악의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 10절 11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전에 우리의 친정집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집착은 특히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경우에는 오늘 자신의 현재 신분을 잊어버림으로써 지금의 아름다움조차 일그러지게 되고 사랑받지 못할 모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늘의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과거의 죄에 살 때의 모습 그대로를 지켜간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는 물론이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일그러진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두 애굽과 같은 세상의 사람으로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의 가족다운 면모를 확인해서 하나님께는 순종으로,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는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본문 중심보다는 지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일곱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중심으로서 교회의 새로운 가족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기는, 첫째는 교회는 가족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9절, 32절을 봅니다. 오늘은 먼저 제목이 되었는 말씀부터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가장 구체적인 조직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그랬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몸의 부분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가족보다 결속된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각각의 몸에 손노릇, 발노릇, 입노릇, 귀노릇 이런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이 교회론을 가르치는 에베소서와 그리스도론을 중심에서 증거하는 골로새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하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거듭난 공동체인 교회는 몸이요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에 있어서도 그런가 하는 사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체의 노릇을 각자가 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참으로 한솥 밥을 먹고 있는 가족인가? 이걸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꼭 점검을 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심으로써 진리이신 주님을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 즉 어두움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가족이요 지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가족은 1차적으로 같은 피가 흐르는 관계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연하여 흐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같은 몸이 아니며 가족이 아닙니다. 수혈을 할 수 없는 피는 혈액형이 같지 않은 피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반드시 연관된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가령 아버지는 B형이고 어머니는 A형이다. 그러면 그 밑에서 나는 자녀는 A형이 날 수도 있고 B형이 날 수도 있고 AB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연관된 혈연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교회의 가족이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나눈 공동체이자 가족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러한 공동체적인 우리들이 매주 그리스도의 피를 포도즙으로 몸을 떡으로 기념하며 나눔으로 이를 더욱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나눈다고 하면서도 가족의식을 갖지 못함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사도는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흐르고 있는 지체요 가족 공동체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이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에서 두 번째로는 이권의 관계나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은 특히 요즘 가족을 구성하는 결혼의 관계가 순수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처럼 되는 까닭에 깨어지는 것도 그만큼 쉬움을 봅니다. 즉 거래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거래할 것이 없어지면 깨어지기 마련인 까닭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거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결혼은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거래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고 거래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같은 맥락이죠. 교회에 만약에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속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사랑받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이유 때문에 하늘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함께 속해서 같은 무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늘의 가족으로서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하늘의 가족은 오히려 스스로 손해를 각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나를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는 계급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속의 대상들에게 가족처럼 대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이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족적인 모습이죠. 사회적인 계급이 가정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가정 속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자녀여 형제라는 관계의 이유로 불러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늘의 가족인 교회에서는 직분은 존재하되 직위는 없습니다. 계급의 자리는 없고 섬김의 자리가 있는 가족관계요 지체의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가졌으면 더 잘 섬겨야 될 의무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것이 또한 가족관계입니다. 절대 교회 속에서는 계급적인 관계로 서로를 만나고 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 그 이상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네 번째는 서로 협력하여 몸을 세워가는 관계입니다. 요즘 가정들이 이런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따른다면 교회나 가정들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각 지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자가 가족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늘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 또는 지체의 그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섯 번째는 가족은 서로 위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감사한 관계요 기쁨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참으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이 성경 속에서 고백하는 가족적인 관계냐는 거죠. 이것은 육신적인 가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친혈육의 그리움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더 한 주간을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하늘의 가족인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얼굴로 만나는 모습 자체가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한 것이 될 때 그게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는 말이죠.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교회를 방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여기 있는 한 가족의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당하는 일이 모두가 다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됐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것이 됐든지 이렇게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행복을, 슬픔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족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은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요. 참으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없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주 망할 속담이죠, 그럼요. 사촌이 논을 샀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먹을 가능성이 생긴 건데 왜 배가 아픕니까? 그런데 불신의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결국 잘못 표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폭풍도 함께 견디고 순풍에서 낚시질도 함께 즐기는 것이다. 결혼 주례를 할 때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즐거워할 수 없다면 가족됨의 모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가훈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영원한 교회 공동체는 가훈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그것을 목표해서 활동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거기 중요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의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이 역시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서면 가족 여러분들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격려하고 위로받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다. 세상에서 일하다가 실수를 하고 상사에게나 부하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가정에서 그런 상처는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모함당하고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고 이 교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치료되고 격려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의롭게 세상과 투쟁하며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더욱 상처를 받고 힘겨워한다면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경계를 주고 죄와 세상과 더불어 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늘 말하지만 죄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더욱 죄질 담력을 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의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두둔하는 가정은 병든 가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와서 격려를 받는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투쟁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교회가 바른 교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로와 힘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고 소화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먼저 정죄하기보다는 감싸고 서로 나눠서 연대 책임을 지는 관계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크게 두 번째로는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질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을 봅니다. 가족은 여러 연령계층으로 존재합니다. 나이 연만한 노인도, 중년도, 청년도, 그리고 어린아이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런 각각 다른 연령의 계층이 투쟁 없이 공존하는 기관은 교회 외에는, 또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화합은 이권에 의해서, 연령에 의해서, 취미에 의해서 여러 형태를 가지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건 규범을 만들고 그 규율에 의해서 제어되지만 가정은 특별히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혼란이 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기록된 법률이 없어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위계 질서라고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도 명문의 집안일수록 어떻습니까? 예의범절이 투철합니다. 앞에서 일곱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건 예의범절도 없는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가정이 법으로 존재한다면 대단히 삭막할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살 때는 법이 뭔지 모르죠. 근데 이혼을 하려고 법을 들먹거리기 시작하면 그건 어때요? 이미 그 관계는 마지막까지 가 있는 관계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과 필요한 자세들을 나머지 부분에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26절, 27절 본문입니다. 분냄으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약점이 있기도 한데 그것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보다 말에 상처를 입기 쉽다고 하는 데서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서로 가족이라는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강하게 좀 지적하면 그게 뭐예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이런 쪽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한마디 말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말도 가려서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어떻습니까? 말은 조심하게 돼 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내뱉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봐 조심하며 말하는 그런 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가족 공동체는 게으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칭찬을 받고 격려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헌신을 해서 내가 살고 그 수고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여 끼치는 공동체로 물론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소비할 수밖에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그 공동체는 역시 그 기반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공동체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족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거룩한 가족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는 하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뭘로 가능하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다고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에 지향하는 정신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의지로 움직여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31절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건 뭡니까?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건. 교회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다 거룩한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과거의 우리와 현실의 우리를 비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도 나도 다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다 너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지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잘 모여야 됩니다. 요즘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없어요. 밥도 한 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그런 가족이 깨어져가는 모습을 오늘 세상 속에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바쁘지만은 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첫날에 이렇게 모여서 한솥에서 이렇게 영적인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귀중한 거예요.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라고 하는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꾸짖어주는 그런 완전한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가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는 교회 속에 예수님의 피가 바로 흐르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머리에서 터지거나 동맥경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원활히 흐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한 이 모든 일들은 원활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이 바로 박힐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역시 바로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도를 마탱으로 최선의 섬김과 감사를 가지고 가족된 역할과 가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다른 가족을 위로하고 힘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